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매일매일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기사를 보여주시고 또 그 병들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러한 걸 제자들에게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그 지금 그 것들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나오는 최후의 만찬에서 있는 그기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정말 고별 식탁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14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자기의 그 지금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알면서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상황을 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제 그런 그 쇼크라 그럴까 거기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두고 어디 여행을 갈 때 애들에게 이렇게 타이르는 말 같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라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견디라요. 근데 내가 다시 올 텐데 그것은 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생활할 때보다도 더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완전히 하나의 연합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미리 이걸 얘기해 주는 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반드시 너희에게 일어나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평강을 준다고 또 얘기하셔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그러한 목전에 그분은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발을 닦아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알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섬기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완전히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쓸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조라고 그랬어요.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사이좋은 사람이라도 다 각각의 이름이 있고 사인이 있는 거지 그것을 공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부부가 같이 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수표를 만들 수가 있지만 사인은 각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라는 그 이름으로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는 주님이 나와 연합되는 내가 주 안에 온전히 이렇게 가지처럼 붙어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삶,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사는 그런 거듭남의 사람을 얘기하지요. 우리가 그냥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나니. 또 우리 17장부터 나오는 것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자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뭐든지 아버지께 구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그리고 또 나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내가 누구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또 물어보고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은 뭐 하려고 왔습니까? 계속 예수님은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뭐 하러 왔는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오는 모든 자를 내가 다 살릴 것이고 그리고 나는 거절치 않을 것이고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도 계속 사람들은 너는 누구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기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아가지고,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님으로써 한자리 하기 원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길 원했어요. 병고침 받기 원했어요. 귀신 쫓아내기 원했어요. 뭔가 자기들의 어떠한 요구를 예수님에게 얻어받기는 원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뭐를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는 사람들이 다 들으려고도 안 했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기적기사가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지만 그것이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보여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그 소위 말하면 은혜의 자리, 그러한 어떤 기적기사가 일어나는 그곳, 어떠한 그 예수님의 그 무언가를 이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볼수 있고 한그 자리에 자기들이 자꾸 가기를 원해서 동으로 서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그 모든 약속은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시작되고 비로소 그렇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후에 그러한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미래가 아닌 오늘, 지금 맛보아야 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뭐 육감적으로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것에 거기에서부터 그 믿음을 세우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시작도 안 됩니다.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말씀의 주초를 깊이 새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석에 그 주초를 깊이 배긴다 하는 것은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반석에다가 기둥을 딱 올려놓는다 그래서 그게 깊이 배기는 게 아니에요. 깊이 배기려면 반석을 깊이 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석이 그거를 꽉 붙들어주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기둥을 했어도 그냥 반석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아무리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붙들림이라는 그러한 능력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붙들림이라는 것이 깊이 박혀야지 되는데 그 깊이 박힐수록 안전하지요. 그러면은 거꾸로 반석은 어떻게 그만큼 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나를 위해서 채찍당하심, 나를 위해서 그분의 상하심, 그분의 징계, 그것이 얼마만큼 깊은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나한테 떡 줘서 사랑이 아니고, 나한테 뭐병 고쳐줘서 사랑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세상의 물살에, 그 죄악의 물살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를 정말 어떻게 하셨느냐가, 그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느냐가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한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라는 건 그걸 받은 자가 또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죄는 이미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행위 의롭다 할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 모두가 무익하고 우리 내면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정죄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도 죽지 않기 원하고,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뜻을 가져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삼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연약한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는 우리 아들 살리기 위해서 세상 모든 거다 쓰려고 하지 쓸모없는 나한테 대적하고 나한테 원수 삼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 내주는 일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돈한 푼이라도 우리는 무슨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총 하나라도, 눈길 하나라도 주기 싫어해요. 내가 왜 주느냐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원수 삼았는데, 내가 대적했는데, 얼마만큼 대적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말이 많고, 우리가 오히려 옳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내 맘대로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헤아리고, 하나님 보고 자꾸 이러라 저러라,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조르거나 지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한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할 태도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해도 그게 무례한데. 우리가 아무리 어린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종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인권 문제인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자기들의 뭐 재앙이 내리거나 뭐 하면은 그 선조가 저주해서 그렇다고, 조상이 저주해서 그렇다라고 다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하는 거는 자기들의 어떤 공로 같고요. 잘못되는 거는 꼭 조상이 자기들한테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상들 잘 섬겨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또 뭔가 벌이내릴 것 같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마찬가지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사람 말 못한다고 그냥 죽은 사람한테 다 갖다 원인을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벙어리예요.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했고 어떠한 것은 안 하고를 분명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안 하고 내 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든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든지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저 나라를 더 사랑하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공평하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변함없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옳으시고 거룩하시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쓱싹 하시는 일이 없어요. 적당히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분은 밝히 드러나 공정하고 아주 명확하게 옳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그리고 인자하심이 그분의 모든 속성이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랑인 것 같고 저때는 사랑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굉장해. 아,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다가 나한테 재앙이 내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쇼크를 받고 하나님을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라는 뿌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싹은 불안과 두려움이고 근심 걱정이고 그래서 궁리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사람 의지했다가 또 뭐를 모아놨다가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슬퍼지고 또 상처받고 그리고 좌절하고 맨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사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덧없다. 아주 진리를 굉장히 터득한 것처럼. 덧없는 세상에 뭘 그렇게 붙들어요, 그러면? 덧없는 인생에 뭐 이렇게 집착하고 미련 갖고 있어요? 덧없다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말한 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아주 대롱대롱 뭔가 자꾸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줄 거다. 아버지께서 너를 친히 사랑해준다. 그것은 아버지가 너 안에 오셔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늘 계신다. 그것은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나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근데 문을 열면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우리 먹을 때나 마실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먹으나 마시나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지. 열매 맺지 않는 거는 농부가 잘 잘라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나무가 걱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지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합하지 않은 거다 잘라주실 테니까 잘라주세요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난 요거 싫어요. 요건 내게 필요해. 요건 아니요.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거꾸로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거고, 이게 대적이에요. 나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공기가 그대로 있고, 지구가 그대로 돌고, 돈이 산더미같이 쌓이고, 집이 있고 뭐가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한 거를 여러 가지 여건에 놓고 생명 자체의 필요성, 중요성을 잊어버립니다. 살아야 뭐를 하는데, 삶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살리우심을 받는 존재, 지으심을 받고 살리우심을 받는 존재로서의 나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냥 줄에서 끊어진 연처럼 그냥 맘대로 바람 가는 대로 떠돌다가 어딘가 그냥 찢어져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막 자유로울 것 같지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구하면,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뭔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연합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기도하는 내용은 내 거고, 그리고 이름만 주의 이름으로 한다면 이거는 위조라 그랬어요. 사인 위조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도장을 위조해서 갖다가 찍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속아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아담의 자손은 혈과 육으로서는 예수님과 그대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정과 그리고 욕심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더불어 장사됨으로써만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그런 거듭남이, 새 피조물로서의 그 새 사람이, 속사람이 그때 탄생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 사람이 가지예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출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가 그거예요. 그 아무것도는 뭐야? 하나님이 택하심의 그 이유가 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답니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있다가 없다가 하는 열매가 아니라 항상 있는 열매. 그것은 성령님이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항상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뜻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니까. 구하는 것도 뭐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와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가진 자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할 게 계속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그 외의 것은 다 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랑 똑같아요. 왜? 다른 걸 가지면 그거 못 갖거든요. 내 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못 갖고, 내 나라를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체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할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조금만 이렇게 정지하고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정말 좋을까? 내가 지금 갖고자 하는 게 정말 좋을까? 어떤 게 내게 유익하고 어떤 게 내게 지금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영원토록 내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세상에 있는 거는 아무리 내것 같아도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몸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이제 연로해지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던 몸이 안 움직여지지요. 하던 것이 안 돼요. 그러면 하던 것이 당연하던 것이 지금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생각은요, 하던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원래 우리는 안 되던 사람이었는데 하게 된 거거든요. 아기 때 아무것도 못 했는데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게 된 것, 가진 것,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그때부터는 뭐가 잃어가는 것 같고 무너져가는 것 같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없던 데서부터 세워져 나갔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없던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도 100년 전에 없었어, 이 땅에. 존재가 없었어요. 100년 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 우리는 빨리빨리 적응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은 뭔지,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의 명확한 답은 그날그날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냥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씨가 심어졌으면 그 씨에 그 인풋된 그 것대로 자라면 싹도 나고 나무도 커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또 낙엽이 졌다가 또 새싹이 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계속 사는 동안에 그씨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가 지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시작이 말씀이면 우리는 말씀대로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랐으니까 다른 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가 아닌 포도가 그 다음에는 났다. 그 다음에는 감이 났다. 그 다음에는 배가 났다. 이런 거 없다 얘기예요. 사과를 심었으면 다음 해도 사과, 또그 다음 해도 사과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든지 말씀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시작이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인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서든지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에서든지예요. 뭐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친구들과들이든지 믿는 사람 속이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라.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고 성령님이 오신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은 부모에게서 났지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난 거는 아는데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는 알았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나신 거에 대해서는 증거하는데도 믿질 않았어요. 성경이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했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고 또 많은 그 성령의 사람들이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믿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지금 다 아주 스토리를 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육체를 가졌지만 성령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개념 속에서는 예수님이 오면 하늘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이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게 그게 이 머리에 컨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시면은 하나님 하늘 보좌에는 비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왜 우리 식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에 있으면 제가 한국에 없잖아요. 내가 일본 나가면 없고 내가 밖에 나가면 집에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은 뭔가 하늘이 비어 있는 것 같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시면 예수님 어디 계시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수준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제자들이 그때서야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우리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뇨?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제자들이 말한 것이 지금 16절, 17절에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자기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뭐고 있는 거를 사실 예수님이 이때서가 아니라 항상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군중 속의 것도 또 모든 사람들의 것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의 사람의 속에 그 얘기를 알 때는 그들이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을 아시고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자기들 속이 다 드러난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도 하나님을 그 믿는다 그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꾸라질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내 무언가가 이렇게 들추어졌을 때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과거가 다 들춰졌을 때 그가 두 손 들었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속을 다 안다라고 우리가 인정이 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믿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아서 자꾸 기도해요. 내 마음을 자꾸 갖다 호소해요. 그분이 내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 그분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 슬프니 아프니 뭐니 뭐니 막 안 해도 그분이 내가 너의 정말 그 슬픔을 알고 아픔을 알고 너의 모든 걸 아노라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다 아는데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고 한 모든 거 다 아시는 줄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믿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아 하는데도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고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데도 내가 그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러고 걱정하지만 내가 너를 보장해 하는데도 어떡하지? 금방 우리는 반응이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어드리는 정말 중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6장까지 오시면서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얼만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만도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몇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래라 저래라를 얼마만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뭐 똑같은 얘기? 계신 하나님을 믿어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그것이 마땅하다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계명, 새 계명을 지키리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저도 주님 사랑해요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하나됨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서야 니들이 나를 믿느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기사는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거였습니다. 모든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그들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릅니다. 우린 다 거기서 넘어져요. 그러나 정신 차리게 되는 그 약속이 있음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 흔들리고 지금 막 어려울 때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고 다시 일으키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는 형제와 같이 울고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그 형제들을 믿음 없다고 정죄하거나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면은 똑같은 거 아니면 더한 거를 반드시 자기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늘에서 핀 꽃이 작아요. 땅이 나쁘면 나무 잘못 자라요. 그리고 물을 안 받아도 못 자라요. 그거는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날 때부터 시달리고 어렵게 살고 뭔가 겪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가장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죄하고 달라요. 그거를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의 죄지요. 아는 척하고, 형제들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심판하는 그것이 더 죄지요. 위선이고. 정말 형제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대들 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이제서야 믿게 되는 그것, 그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다면 몇십 년 동안 복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을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똑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듣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 돌리고 등 돌렸던 거지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거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껏 부인하고요, 말씀과 모든 기적기사를 보고 체험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를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삶이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안 따르면 우리는 오히려 잠잠해하는 게 나아요. 잠잠하면 정말 저 사람은 지금 정말 다소곳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사는구나 라고라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온갖 아는 척은 다 하고 온갖 하는 척은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고 자비로운 것 같이 자비롭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전혀 그 사람 속에는 역사되지 않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가 부여하신 그분의 그거에 우리가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정죄하고 아는 척 잘난 척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대들보를 못 보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건데 형제들의 그 티를 계속 긁어부스러 만들어가면서 그거를 까십거리로 씹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하자면 성령님이 안 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안 하실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잘 따르고 있고 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그만큼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라. 남이 나를 속이면 우리가 진짜 억울해하고 사기죄로 고발한다 뭐한다 막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그 속은 자기가, 그 어줍자는 그릇된 지식 갖고 남을 속이는데, 남을 가르치고 남을 미혹하는데, 물론 저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그 예수님의 중보 속에 다 들어가 보혈로서 다 씻어지는 죄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죄는 죄지요. 우리가 죄를 짓기 원해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요. 죄 짓기 원한다면 뭐 그게 내 수준이니까 하고 그러고 가면 돼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깨어 경성하고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의 의로, 그의 나라로, 그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오직 성령을 좇아 사는 그 삶으로 살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거든요. 왜? 성령이 우리를 죄 짓게 안 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죄를 이기신 능력이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수준 얘기하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수준이 내게 임해있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는 얘기고 성령의 권능이 없다는 얘기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거는 즉 내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있지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이 그 말씀인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자 친히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우린 다 가졌다 그러면서 살지를 못한다면 생명 있다고 그러면서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죽은 게 사실이지요. 생명이 없는 게 사실이지요. 죽으면. 우리 죽은 사람 보고 생명 있다라고 안 하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육으로 살면 육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영이 계시면 성령은 열매를 맺고 육은 육신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죄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는 성령의 성품이에요. 열매예요. 무슨 유능해지고 성공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의 그 속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자비로워지는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속성인 성령의 열매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혜인, 그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그 충성과 양성과 그 하나님의 모든 하게 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분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그걸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이제서야 믿느냐? 그런데 예수님 그다음 얘기가 참 정말 다 아시는 분이에요. 보라, 그렇지만 너희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요. 믿겠습니다라고, 믿삼나이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 두고 너희들이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진다예요. 이제 바로 그렇게 된다죠. 이거는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로 오리라 했는데 첫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어요? 우리 스스로 감동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고백을 했다니, 응?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훌륭한 고백을 해서 내가 스스로 도취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자위하며 자랑하지 않아요? 여길 보면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얘기가 그 다음에 탁 나와요. 그러나 첫 닭이 울기 전에, 그러나 너희들이 각각 나를 홀로 두고 제 곳으로 흩어지리라. 우리가 왜 큰 소리를 못 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죄짓게 하는 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 부인하도록, 예수님 떠나서 흩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시고 계속 그들을 축복하시고 계속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릴까봐, 그들이 당황할까봐, 그들이 충격받을까봐, 그들이 어려울까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사실 제자가 다 떠나도 예수님은 괜찮다예요, 사실. 왜?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대상은 반드시 떠나요. 왜? 우리가 의지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유익을 줄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그러한 없어서는 아니 될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남의 내면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내 내면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또 비슷한 말씀의 호세아서 6장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은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주 멋있는 고백이고요. 정말 아멘 하고 싶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친구들끼리 무슨 계약할 때 얼마나 굳게 굳게 약속하고 그때부터 거짓말로 사기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인애는 너희들의 성실은 아침 이슬 같아서 해가 나면 없어져 버린다 얘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면 없어진다. 내가 어떻게 주랴? 저는 이 호세아서 6장 그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랴 하는 말씀 때문에 참 많이 통곡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다 해주셨는데도 모든 것 다 주셨는데도 정말 더 어떻게 주려해요. 내가 독생자를 주기까지 성령을 너에게 줄 때까지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더 어떻게 주려. 무엇으로 부족하고 무엇으로 니들이 문제냐. 뭐 그러니까 더 받기 위해서 더 은혜 받고 더 축복 받고 더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이거 더 해야 되고 저거 더 해야 되고 머리 쓰고 이러자 저러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베푸셨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데 와 계신 하나님은 받은 것은 우리가 헌신짝처럼 여기고 아니 없는 것처럼 여기고 새로 달라달라만 하는 거야.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소이다 하는 거는 정말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인에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 성전이 훼파되고 그러한 속에서 그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볼 때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고통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요. 그때가 하나님 제일 가까워요. 왜? 그때는 우리가 큰 소리 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큰 소리가 교만인지도 모르고, 육체를 자랑하는 건지도 모르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것 돈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적이라 세속적이라고 세상에 물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거룩은 하나님 거지 세상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복은 땅의 것은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으라 그랬어요. 그 땅의 것이 필요 없냐? 아니요.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땅에서 살리실 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잖아요. 그들이 수거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고 창고를 두지 않아도 그들이 사는 동안 살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도 살리시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은 주신다. 그러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아라. 천부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필요를 공급하신다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는 아프면은 위로해 주시고, 슬프면 위로해 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운 없으면 기운 차리게 해 주시고, 다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을 섬기셨지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나를 의지했을 때 굉장히 자위를 해요. 저는 어려서 예수님 모를 때도, 저의 소원이라 그럴까? 저의 구함이 딱한 가지였어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였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냥, 제가 아마 철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는 한그 초등학교 그 시절부터 제가 가진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집에서 항상 제가 불필요한 존재 같았어요. 저는 말썽꾸러기 끼고 저 때문에 항상 모두가 그 문제아처럼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가 싫었고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되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 저의 존재 자체, 삶이라기보다는 존재 자체에서 가진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에게 유익되게 된다는 거, 사람에게 필요하게 된다는 자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내가 남을 해치려고 했겠어요? 아무러면 집안 식구들을 내가 속색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반항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꿈틀거리면 뭐가 문제 같은 거. 내가 뭔가 말을 하면, 내가 뭔가 생각을 하면, 내가 뭔가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나. 참숨 쉬는 것도 힘이 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같은 게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정말 제 동생이, 언니 같은 딸 낳았으면 어떻게 키워먹어, 그렇게 얘기할 근데 왠지 하여튼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네가 사람들을 볼때 아무리 고쳐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네가 아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고쳐주는 거는 고사하고 어디가 왜 얼마만큼 아픈지를 네가 모르는데 고쳐준다 하지 마라. 그러나 모든 걸 아는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묻고 내게 의지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는 궁리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신 하나님이 이어주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체험해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의 노력도 아니고 저의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제일 누리는 건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예요. 저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셔서 하는 것.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제자들을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고할 수 있었어요.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심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자꾸 그 따로따로 같이 있는 것처럼 손잡고 있다든지 우리가 인간 둘이 같이 있으면 저번에도 일심동체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부가 두 몸을 갖고 있고 두 생각을 갖고 있고 두 감정을 갖고 있고 두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일심동체는 단어지 실제로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주 안에서의 하나라는 거는 실질적인 일심동체예요. 한 말 한 뜻 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역할을 주시고 따로따로 하시는 그 각각이라는 것은 배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지 목적과 모든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각각이라는 거는 각기의 말을 갖고 각기의 뜻을 갖고 각기의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한 말 한 뜻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변하잖아요. 어떤 때는 하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정말 남남보다도 더 모르겠는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모르겠는 그러한 정말 사람 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식구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식구.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된 지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한 생명체로 이렇게 성령으로 묶어주셨다. 이어주셨다요. 그분이 그렇게 살리신다요. 예수님이 흩어짐으로써 다 각각 흩어지게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흩어질 그 제자들 예수님의 지금 뭐예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건 너희들 안에 평안을 주려 한 거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이 임하는 게 평안이에요.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느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질 그때그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변함이 없고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뺏기지 않고 눈보라가 쳐도 뺏기지 않고 지진이 나도 뺏기지 않고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뺏기지 않는 평강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딱 하나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 제자로서 내 주위에 있지만 이제 내가 죽음으로 성령에 오시면 너희들은 이제 나와 연합이 된다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인지 그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로 사는지는 지금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으로 조차 산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가는 것처럼 잘 가다가 딴소리 하다가 지 맘대로 했다가 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는 뱅뱅 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을 자꾸 잊어버리고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보고 그분의 기적에서 다 해도 또 딴소리하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인가? 사도행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가가 우리들의 지금 점검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도행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증오한다 그랬습니다.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상관도 없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아주 눈의 가시처럼 꼭 죽여야지만 되겠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단 맞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 지적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 수정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뭔가 나보고 건드리지 마 하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네가 감히 나를 하면서 우리가 딱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그 지금 하나님의 편지는 뭐예요? 우리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훈련하는데 유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것이 말씀이 옳지 내가 안 옳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다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없어요. 세상 말씀이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제멋대로 제맘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등 돌린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게 멸망하길 원해서 그 일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오라. 누구든지 짐지고 수고한 자 내게로 오라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새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 사람의 귀천도 상관없고 남녀노소도 상관없고 시대도 상관없고 어느 나라 사람인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이 당하는 것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환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싫어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에게 열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 출애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맞서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린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쫓겨나도 만약 교회라는 어떤 조직에서 쫓겨나도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내는 일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쫓겨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우리가 등 돌리고 나올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내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니, 길 잃은 양은 어때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길 잃은 양이 돌아올 때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환난을 당하는 거는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징계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알지 못해요, 우리 내면을.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속에 믿음으로 사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 세속적이고 구습에서 나오고 자기의와 자기의 어떠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세상에서 익혀진 것들. 우리가 계속 자기 고집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뭐 영광로나 여러 가지 다루심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를 낮춰주십니다. 그것이 징계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는 특권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에게서 손길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미스할 수가 있어도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실수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원하고 거기에서 연달되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평강하고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제 내 의는 없고 주님만이 의로웁니다.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를 우리가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자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받고, 또 예수님의 징계 속에서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악하고 같이 섞어 있으므로 우리가 고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방황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겪는 것에, 우리가 지체들이 겪는 것에 같이 겪는 것들. 그것도 우리가 같이 겪는 거예요. 나만 잘 믿어서, 나만 열심으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지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은요, 나 혼자 잘 하면은 될것 같지만 식구가 많으면은 그 식구가 전부 다 건강해야 되고 식구가 다 편안해야 자기도 편안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잠언에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대신 힘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혼자가 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살게 안 하고 지체로서 살게 하신 거는 남을 위해서 내 역할이 있는 거지, 나 혼자서 지킨다는 거는요, 뭐가 있어도 막대기가 안 들어가고 뭐가 옆에서 오질 않으니까 썩어도 모르고 뭐가 잔뜩 끼어 있어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오히려 자꾸 철은 그 철로, 그리고 사람은 친구로 이렇게 빛나는 이라 한그 빛나는 이라가 뭐냐면 서로 부딪히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서 죄를 보고 죄를 토해낼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끼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닦는다는 게뭐 부딪히는 거예요. 싫지만 그래서 빛나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한 것,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내게 유익됐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중에 알게 해주셔요. 왜? 그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슬프고 충격을 받고 경황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믿으면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고 기대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은 뭐예요? 징계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인내해가지고 또 징계받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 근데 그 인내가 뭐예요?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인내라는 것이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좋은 때라 그래요. 오늘 아버지 그 이제 하혈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병원에 갔는데, 우리는 앞으로 9월 말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기니까 수술 일정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졌으면 하고 바랬어요. 그러나 의사는 지금 아버지 그 장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방사선으로 다 지금 속, 이렇게 민감하게, 과민하게 지금 이렇게 이리집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칼 대면 큰일 난대요. 그게 노인인 만큼 서서히 가라앉고, 서서히 된대. 그러나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에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큰 일을 하게 되니까 많이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의사가 그게 좋다는데 우리가 빨리빨리만 아무리 해봤자죠. 왜냐, 우리는 아버지가 지금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빨리 암을 떼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수술할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혈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 속이 지금도 잔뜩 이리집어 있다는 얘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하나님 나 손대지 마세요 해도 내 속을 지금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야 된다는 그것을 무시하고 건드리지만 마세요 하면 나는 죽겠어요 하고서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고 싶어요, 죽겠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죽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죽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나 담대하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어떠한 환난도 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도 너희들에게는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 되고, 어떠한 일을 너희들이 당해도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니 내 평강 안에서 내 기쁨을 누려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할 것이요.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게 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린 지금 만약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그 기쁨을 뺏을 자가 없고 그 평강을 뺏을 자가 없습니다. 뺏을 자가 없다는 거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일도 뺏을 수가 없고 어떠한 때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 사는 자들이니,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주님 명령하신 그 세계명을 지키는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